그러니까 1세기 로마 제국에서요, 그 국경을 초월한 엄청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하면 보통은 뭐가 필요할까요?
뭐 아무래도 거대한 군단이나 황금, 아니면 최소한 황제의 공식적인 승인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게 당시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우리 심층 분석에서 다룰 인물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제국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연결망을 짰습니다.
아, 네.
막 무슨 악명 높은 항구 도시 출신의 여성 사업가나 천막을 굽는 노동자 부부, 그리고 뭐 여러 지역의 화폐가 막 뒤섞인 기부금 장부 하나를 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기 기독교 운동을 떠올릴 때 약간 종교적인 숭고함이나 잘 정돈된 신학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성경이니까요.
네. 근데 그 이면을 진짜 깊이 들여다보면 언어의 잔벽이나 막 자금 조달의 압박, 그리고 진짜 목숨을 건 정치적인 긴장감이 얽혀 있는 아주 치열한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보할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로마서 15장과 16장 강해 자료가 바로 그 진흙탕 같은 현실 정치와 물류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안내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미션은 분명합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그 1세기 로마 제국이라는 험난한 지형 속에서 자기가 직면한 장벽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파해냈는지 그걸 파헤치는 건데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당시 사회상을 완전히 거스르는 파격적인 리더십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낱낱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자,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바울의 최종 목적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의 시선은 당시 문명 세계의 끝, 그러니까 땅끝이라 불리던 곳을 향해 있었잖아요.
네, 바로 스페인입니다.
아, 스페인요?
네, 바울이 스페인을 최종 목적지로 삼은 배경에는 그의 아주 독특한 사명 원칙이 깔려 있었는데요.
원칙이라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는 누군가 이미 닦아놓은 터 위에는 절대 건축하지 않겠다. 이런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아, 남이 한 곳은 안 간다.
네, 맞아요. 동지중해 연안의 주요 도시들에는 이미 기독교 공동체들이 막 자리 잡기 시작했으니까 완전히 미개척지인 서쪽 끝으로 시선을 확 돌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에게 로마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스페인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한 중간 기착지에 불과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스페인이라는 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보면 이게 진짜 얼마나 무모한 계획인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바울이 원래 활동했던 동지중에는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일종의 공용어처럼 쓰이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바울 본인도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고요.
네, 게다가 그거 어딜 가든 막 항상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거기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는데 스페인은 상황이 많이 달랐나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1세기 스페인은 그리스어가 거의 통하지 않았어요. 주로 지역 토착어나 라틴어가 쓰였거든요.
와, 언어부터가 막히네요.
네, 그리고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당시 스페인에는 유대인 회당도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와, 잠깐만요. 이거 완전 언어도 안 통하고 현지 지사도 전혀 없는 낯선 해외 시장에 그냥 맨땅에 헤딩하려는 상황 아닌가요?
맞아요. 완벽한 사각지대였죠. 바울이 사도행전 내내 보여주었던 그 기본 전략 있잖아요.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건넨다는 그 전략, 은천적으로 봉쇄되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바울도 당연히 이 현실적인 벽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협력이 그토록 절실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걸 요즘 비즈니스에 대입해보면 바울이 쓴 로마서가 단순한 신학 편지가 아니라 일종의 벤처 투자 유치를 위한 피치덱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아, 진짜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신규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데 이미 그 지역 문화권에 영향력이 있는 로마 교회한테 암묵적으로 현지 가이드랑 자금 지원을 말 요청하는 거잖아요.
네, 로마는 당시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일대를 아우르는 거대한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으니까요.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아주 콕 집어서 표현을 합니다.
아,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란다?
네, 고대 지중해 사회의 그 후원 문화를 고려할 때 이건 여비를 지원해달라는 직접적인 재정 요청인 동시에 현재 언어에 능통한 통역자나 안내자를 꼭 동행시켜달라는 인적 자원 요청이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동방에서 개척을 끝내고 서방 진출을 위해서 로마를 아주 거대한 병참 기지로 삼으려 했던 거군요. 고도의 전략가입니다.
맞아요. 아주 치밀했죠.
근데 스페인 진출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려놓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끌어내는 이 치밀함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진짜 이해하기 힘든 행보가 하나 나오지 않나요?
아, 예루살렘 방문 말씀이시군요.
네, 스페인으로 가려면 당연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울은 갑자기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동쪽인 예루살렘으로 역주행을 결심하잖아요.
맞습니다. 로마로 직행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굳이 자기가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에서 모은 그 막대한 구제 헌금을 들고 가장 위험한 정치적 화약고로 걸어 들어갑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이 예루살렘 구제 헌금 프로젝트가 단순한 자선 행사나 모금 운동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 단순한 헌금이 아니었다고요?
네. 이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사이의 분열을 막기 위한 진짜 목숨을 건 외교전이었습니다. 이 외교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 고대 지중해 사회를 지배했던 아주 강력한 불문율을 하나 알아야 하는데요.
그게 뭔데요?
바로 상호살의 메커니즘입니다.
상호성이요. 무언가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일종의 부채의식 같은 건가요?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아주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사회적 규범이었어요. 1세기 고대 사회에서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는 그야말로 생존을 좌우했습니다.
아, 생존까지요?
네. 누군가에게 호의나 선물을 딱 받으면 수혜자는 은인에게 공개적으로 명예를 돌리고 충성을 다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바울이 이 상호성의 원리를 정확히 차용해서 쓴 거군요.
맞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구원이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이제 기근과 빈곤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들이 그 물질적인 부로 그 빚을 갚아서 상호성의 균형을 딱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설득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영적 자본과 물질적 자본의 교환을 통해서 이 이질적인 두 그룹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어내려 한 아주 거대한 기획이었죠.
이야, 진짜 천재적이긴 한데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 정치 상황을 생각해보면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닙니까?
위험했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때 막 유대 민족주의가 극에 달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율법을 파괴하고 이방인들이랑 어울리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었고요.
네, 암살 위협이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가 겉으로는 바울을 환영하는 척하면서 실은 그를 성전 정결 의식으로 싹 밀어넣어서 함정에 빠뜨렸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아, 네, 그런 시각이 있죠.
유대인 폭도들의 손을 빌려서 바울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려 했다는 건데 이거 꽤 설득력 있게 들리거든요.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키너 박사를 비롯한 대다수 역사학자들은 당시 문화적 맥락을 근거로 그 함정설이 전혀 성립할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왜요?
방금 말씀드린 그 상호성의 규범 때문입니다.
아, 그 상호성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나요?
네.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공식적이고 대규모인 선물을 수령한다는 건 양측의 얌대와 평화를 만천하에 공포하는 행위였거든요.
아하.
만약 야고보와 예루살렘 리더십이 바울이 가져온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거부하거나 그를 해치려 했다면 그것은 즉시 우리는 당신들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시간부로 우리는 적이다 라는 선언이 돼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선물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전포고가 되는 사회였군요.
맞습니다.
그럼 야고보 입장에서도 그 막대한 구호자금을 넙죽 받으면서 동시에 헌금을 가져온 바울을 암살하려 한다는 건 문화적으로 완전 모순이라는 뜻이네요.
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게다가 갈라디아서 기록을 보면 애초에 바울한테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꼭 기억해달라고 먼저 손을 내민 것도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었어요.
아, 맞다. 자기가 요청해서 가져온 구호품인데 그걸 놓고 함정을 판다는 건 확실히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바울 입장에서는 이 헌금 전달이 그만큼 교회의 일치에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거대한 자금이 횡령 의심 없이 투명하게 전달되어야만 외교적 목적이 달성될 거 아니에요. 돈 문제가 원래 제일 예민하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대 상업 거래에서 화물에 뜨거운 밀랍을 붓고 도장을 딱 찍어서 내용물을 보증하는 인장의 개념을 여기 도입합니다.
인장이요? 사랑을 인장으로 썼다는 건가요?
맞아요.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등 이 돈을 모금한 각 이방인 지역 교회에서 직접 대표자들을 선출하게 한 뒤에 그들을 인장 삼아서 예루살렘까지 아예 같이 동행하게 만든 겁니다.
와, 1세기에 벌써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일종의 글로벌 회계 감사단을 꾸려서 헌금의 투명성을 완벽하게 증명한 거네요.
네, 철저했죠.
스페인 진출이라는 원대한 비전부터 예루살렘에서의 고위급 외교전, 그리고 이 횡령 의혹을 원천 차단하는 회계 시스템까지.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이 모든 거대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조율하려면 바울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그와 철학을 공유하고 실무를 감당할 최상위 등급의 인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이었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인재풀의 실체가 바로 우리가 보통 성경 읽을 때 좀 지루한 인사말로 치부하고 그냥 쓱 넘겨버리는 로마서 16장입니다.
아, 그 이름 막 줄줄이 나오는 그 장이요?
네, 로마서 16장은 단순한 안부 인사의 나열이 절대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아주 중요한 문학 장르인 추천서의 완벽한 표본이거든요.
추천서요? 요즘 우리가 이력서에 첨부하는 그런 추천서랑 비슷한가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추천서가 지니는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로마의 위대한 수사학자 키케로 아시죠?
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그 키케로가 자신이 작성한 추천서들만 쫙 모아서 독립된 책으로 출판했을 정도로 이건 인맥과 정치 비즈니스 성패를 완전히 좌우하는 핵심 매개체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보증하는 이 사람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과 같으니 내 사회적 자본을 담보로 이 사람에게 협력해달라, 뭐 이런 아주 강력한 공문서였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스페인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할 그 중요한 로마 교회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게를 두어 추천한 첫 번째 인물이 누군지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첫 단추를 누구에게 맡겼는지가 핵심이잖아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갱그레아 교회의 베브에라는 여성입니다.
네, 여성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나를 도운 후원자라고 로마 교회에 아주 공식적으로 천명합니다.
와, 1세기 로마 제국의 문서에서 여성이 그것도 가장 첫머리에?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핵심 특사로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파격 아닌가요?
엄청난 파격이죠. 게다가 갱그레아 출신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갱그레아가 고린도 쪽에 있는 항구 도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린도의 외항이었죠.
그 항구 도시 특유의 막 거칠고 역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막 외국 상인들 들끓고 다랑한 신흥 종교에 심지어 대규모 성매매 산업까지 뒤엮여 있던 진짜 험한 곳이잖아요.
네, 갱그레아의 그런 복잡한 사회 경제적 배경이 베베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아, 어떤 면에서요?
그녀는 그 치열한 상업 중심지에서 살아남아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아주 유력한 사업가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 진짜요? 네, 바울이 그녀를 수식할 때 사용한 후원자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프로스탈리스인데 이게 고대 로마 사회의 파트로누스, 즉 단순히 돈 좀 기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의 권력이었던 거죠?
자신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모임 장소를 대여해주는 찐 권력자를 뜻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여행 비용이 막 천문학적으로 들고 치안이 엉망이었던 당시 시대에 로마까지 그 편지를 들고 직접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녀의 압도적인 재력과 수행원 규모를 짐작하게 하네요.
그렇죠. 무방비로 혼자 가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베베는 바울의 편지를 그냥 품에 안고 로마로 쫄래쫄래 간 단순한 우편 배달부가 아니었군요.
절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 당시에는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수신자들 앞에서 그 내용을 직접 소리내어 읽어주고 또 수신자들이 막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고 질문하면 발신자의 의도를 해석해주는 게 당연한 관습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베베는 단순히 문서를 배달한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복잡한 신학 논증이 꽉꽉 담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최초로 낭독하고 강해한 공식 특사였습니다.
와, 세상에. 최초의 로마서 강해자가 베베였군요.
네, 바울의 신학적 뉘앙스 그리고 스페인 선교라는 거대한 비전을 완벽히 숙지하고 로마 교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직접 설득해야 하는 그야말로 바울의 정권 대사였던 것이죠.
그 거친 항구 도시 출신의 여성 사업가가 그 난해한 로마서의 첫 번째 강해자이자 글로벌 프로젝트의 수석 협상가였다니 진짜 당시 남성 중심의 로마 사회 구조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림입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다른 이름들의 면면을 쫙 분석해보면 베베의 존재가 결코 예외적인 돌연변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진짜요? 다른 여성들도 맞나요?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14세 이후로는 공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고요.
아예 배울 수가 없었군요.
네, 철학이나 수사학을 배우는 건 상류층의 아주 극소수 여성에게만 허락된 사치였죠. 심지어 동시대의 유대인 철학자인 요세푸스나 필론의 기록을 보면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법적 효력조차 갖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증인으로 서지도 못할 정도로 무시당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바울의 명단을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인사를 전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 중에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 인구 비례로 따졌을 때 무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납니다.
와, 4배요?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바식 뭐 이런 여성들의 이름이 전면에 딱 나서서 사역의 주체로 호명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파격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아, 텐트 메이커 부부 말씀이시죠?
네, 고대 로마 문헌이나 비문 같은 데서 부부를 언급할 때 아내의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등장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내 집안이 훨씬 잘 나갈 때 아닌가요?
핑고. 아내의 가문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가 남편을 압도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이 부부가 총 6번 언급되는데 그중 4번이나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브리스가가 초대교회 네트워크 안에서 남편보다 더 강력한 영적,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네요.
네, 바울은 심지어 이 부부가 자신을 위해 목을 내놓았다고 표현을 해요.
목을 내놓았다?
문자 그대로 로마 제국의 살벌한 위험 앞에서도 참수를 각오하고 바울을 은닉하고 보호해 주었던 최전선의 동역자들이었음을 의미하죠.
와, 진짜 찐 동지네요. 근데 문득 궁금해지는 게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당시 그 로마 교회의 물리적인 환경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막 거대한 대리석 기둥에 장엄한 성전,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 전혀 아닙니다. 베베 같은 극소수의 부유한 이들은 도무스라는 넓은 저택을 소유하고 거기를 모임 장소로 제공했겠지만요. 1세기 로마 인구의 절대 다수는 인슐라라고 불리는 거대한 다층 임대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아, 인슐라요? 고대 로마의 서민 아파트 같은 거군요.
네, 근데 이 인슐라의 구조를 보면 당시의 사회적 불평등을 그대로 건축학적으로 딱 구현해놓은 공간이었어요.
어떻게 생겼길래요?
일단 1층은 상업용 상가나 제법 널찍한 방이 있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살고요.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천장이 낮아지고 엄청 비좁아집니다. 게다가 고층에는 수도시설도 전혀 없었어요.
와, 물도 안 나오면 화장실은 어떡하고, 진짜 끔찍하네요.
게다가 나무로 대충 지어 올려서 붕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요. 창문도 없는 어두컴컴한 방에서 화로로 요리하다가 불이 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타버리는 그런 빈민가 아파트였습니다.
아, 상상이 가네요. 그 좁고 냄새나고 위험한 건물.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열악한 물리적 환경이 오히려 초기 교회의 사회적 역동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어? 어째서요?
방 안에는 수십 명의 성도가 모일 공간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인슐라의 그 좁고 어두운 복도에 나와서 옹기종기 모여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나누어야 했거든요.
아, 복도교회였군요. 그 비좁고 매캐한 아파트 복도의 풍경을 머릿속에 쫙 그려보면 그 자체가 진짜 하나의 사회적 혁명이네요.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좁은 복도에 막 황새 소속의 보이징 노예랑 갱그레아에서 온 부유한 사업가 베베, 그리고 하루 종일 항구에서 등짐지다 온 노동자, 또 브리스가나 마리아 같은 여성 리더들이 다 같이 살을 맞대고 쪼그려 앉아서 빵을 떼면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거잖아요.
네, 진짜 가슴 뛰는 장면이죠.
로마 제국은 복장만 딱 봐도 그 사람 계급을 철저히 구분짓는 사회였잖아요. 귀족 튜닉 다르고 노예 튜닉 다르고 남녀 영역 철저히 분리되고요.
네, 아주 엄격했죠.
근데 그 인슐라의 좁은 복도 안에서는 로마의 그 철통 같은 계급과 성별의 벽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거네요.
네.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 질서 한가운데에 전혀 다른 룰이 지배하는 새로운 대한 공동체가 막 세포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네, 정리를 정말 잘해주셨네요. 바로 그것이 로마서 16장에 담긴 명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가장 거대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인맥과시나 무슨 행정적인 주소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제헌금이라는 물리적 연대를 통해서 수백 년 묵은 적대감을 허물고 또 그 좁은 아파트 복도에서 노예와 자유인이 계급장을 딱대고 가족이 되며 항구 도시의 여성 사업가가 사도의 전권 대사로 기능하는 철저한 화해와 급진적인 평등의 기록인 셈이죠.
진짜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오늘 우리가 추적해온 이 모든 메커니즘들,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미개척지를 향한 원대한 기획, 예루살렘의 정치적 화약고를 돌파한 상호성의 외교전, 그리고 베베와 브리스가를 필두로 한 이 편견 파괴 네트워킹, 이 모든 것의 정점을 찍는 이름이 로마서 16장 7절에 딱 등장하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지니는 역사적 무게감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깊은 전율을 느낍니다.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입니다.
네, 키너 박사도 이 두 사람에 대한 바울의 기록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나요?
바울은 이들을 자신의 친척, 즉 같은 유대인 동족이라고 부르면서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자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옥살이 동기네요.
게다가 이 부부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나게 여겨진 자들이라고 진짜 격찬을 아끼지 않죠. 안드로니고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유니아는 로마식 여성 이름이지만 이들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리더였음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아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급 부부.
네, 근데 이 기록에서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라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와, 이 짧은 문장 속에 숨겨진 역사적 개연성을 딱 연결해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울,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 청년 사울이 1세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속해 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가장 잔인하게 짓밟고 핍박했던 일진 주동자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악명 높은 핍박자였죠.
사람들을 막 집안에서 질질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고 스테반이 죽음에 이르도록 방조했던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보다 먼저 믿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였으며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었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가 역사적 타임라인이나 그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어쩌면 과거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직접 잡아가두고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아니었을까요?
와, 정말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학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과거 자신이 피 흘리게 만들었던 그 피해자들을 향해서 한때 잔혹한 가해자가 이제는 로마 제국의 중심에 딱 띄우는 공식 서신에서 이분들이야말로 나보다 먼저 믿은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분들입니다. 라고 완전히 고개를 숙이며 극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압도적인 화해의 장면이죠.
과거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제는 스페인 선교와 복음이라는 거대한 비전 앞에서 서로의 목숨을 의탁하는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서로를 세워주는 추천인으로 묶여있는 이 장면. 와, 이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있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화해와 연대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독한 양극화랑 막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1세기의 이 낡은 인사명단이 아주 묵직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철저히 분리되고 단절된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 비좁은 아파트 복도를 기꺼이 내어주며 화해하고 연대해야 할 여러분 삶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과연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의 생각 한편에 딱 남겨주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